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나타난 일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바울은 지금 이방 교회를 다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 이방 교회들의 부조를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돈이 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방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가운데 이제 이방 교회의 대표단들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바울은 그 시간을 언제까지를 잡고 있었냐면 오순절 전까지는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행 가운데서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소동과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급박하게 에베소 교회에서 빠져나왔어야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님들과 인사를 제대로 나누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 가운데서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과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청을 하여서 밀레도까지 나오게 해서 거기서 해변가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고별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바울의 심령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때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많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거듭거듭 경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경고를 하셨냐면, 바울아, 너 예루살렘 들어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누구로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겪을지를 다 듣고 알고 있었냐면, 성령님으로부터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한 미리 예고하심을 다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고를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에 영적으로 깨어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나가는 통로마다 다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길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막강한 반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소문이 안 좋기 때문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모세를 반역하고 율법을 거슬러 행하라고 가르친다고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복음을 그런 식으로 잘못 오도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무리로 인해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비판에 직면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유대인들이 명절이면 다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한가운데로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걸 미리 성령님께서는 예고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전혀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상관없이 나는 나의 사명을 이룬 이그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가가 오늘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이제 나는 어디에 매였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에 매여. 매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보면 대오라는 말인데 결박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나는 성령님께 묶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결박당했다. 나는 성령님께 결박당했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노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 심령의 상태를 딱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나는 성령님께 완전히 매인 상태다 라고 이렇게 전파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갈렙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열두 정탐꾼과 함께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정찰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찰하고 난 다음에 12명의 정탐꾼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죠. 정탐꾼이 보고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그들의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키는 안악자손인데 네피림같이 크더라. 그들은 너무나 크고 우리는 너무나 작아서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였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거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우리는 들어가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기에 정반대의 얘기를 냈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들어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자.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그 후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의견을 따랐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따라갔어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밤새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밤새 잠을 자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원망과 통곡을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토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 너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막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치 않겠다고 하셨지만 징벌은 내가 면하지 않게 하겠다. 그들은 징벌할 것이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너희는 광야에서 방황해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그토록 울고 불고 난리를 쳤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도록 한다. 그리고 너희가 분명히 죽을 거라고 확신했던 출애굽 2세대들은 내가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다. 예외가 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붙들고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갈렙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콕 찍어서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그대로 두고 한번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세요. 그럼 갈렙은 지금 어땠냐라고 얘기를 하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갈렙을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냐?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1차적 원인은 갈렙이 어땠다는 거죠.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특세의 주제가 되는 전심으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히라는 저 말은 원어로 말레라는 것인데 말레라는 것은 가득히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채워졌냐면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진 영혼,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진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진 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는 전심으로 나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그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따르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세 주제를 전심으로 삼고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자, 주님을 올곧게 붙들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잘 보십시오. 나를 온전히 따라 쓴 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쪽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마음이 그들과 어땠다고요? 달라서라는 거죠. 이 말이 씀이 지금 핵심인 거예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저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 말은 영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저게 무슨 뜻이냐면 갈렙은 그 영이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다. 그러면 어떻게 달랐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언뜻 이 본문을 보면 갈렙이 영혼이 특별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문을 직역해서 살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갈렙은 즉 그에게는 다른 영이 그와 함께 있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영이 그와 함께 있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이 갈렙에게는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과관계로 묶이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압니다. 갈렙에게 있었던 다른 영은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갈렙이 일평생 자기 신의 45년이 지나서 헤브론 앞에 자기가 이르러서 저 약속된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는 저쪽에서는 아낙 자손들이 거하고 있지만 아무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지만 그리고 저 땅은 올라가면 다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올라가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저는 올라갈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저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약속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내 몸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갈렙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갈렙의 지조와 절개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갈렙 속에서는 아무것도 우리를 통해서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렙은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냐? 왜 나는 안 될까? 원인을 끝없이 우리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일은 성경 속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들 자체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력이 그들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을 사로잡고 있던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45년이 지나도록 완전한 변함없이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산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울이 모든 위험과 환난을 뚫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며 내가 내게 주신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저에도 바로 누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까? 성령이 그를 매여 사로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사역을 하고 성령을 통하여 살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삶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중요함과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정말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기도할 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힘의 위력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크고 위대함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성도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담임 목사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바울은 손수건을 그냥 놓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그 손수건을 들고 가서 병자의 몸에다 갖다 대기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자가 나았어요. 그림자가 지나가면 그림자를 덮이기만 해도 사람이 돼 낫는단 말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안타까움이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요. 성령의 위력, 그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크심을, 지극히 크심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그 동일한 간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과 위력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적 축복의 총화는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총합, 그것을 대표하는 그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그러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이 덧입혀지게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죠.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친히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던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첫 번째 가져오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깊고도 오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밖에는 모르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속에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계시가 우리 속에 임해도 우리는 그것을 쳐다봐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은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대답이 적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알까요? 더 잘 알까요? 더 잘 알죠? 맞아요. 성경은 사탄은 성경을 달달달달 알 겁니다. 토씨까지도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인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성경 말씀 가지고 와서 미혹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성경을 깨달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인용해도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왜? 사탄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거든요. 기록된 계시는 오로지 성령의 능력과 눈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무엇이라고 묘사하냐면 지혜와 총명이에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지혜와 총명을 되새겨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성령은 통하여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깊은 것을 이해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갈 때 완전히 하나의 다짐을 해요. 어떤 다짐을 하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 고린도 사람들에게 내가 수사학을 동원할 수도 있고 철학을 동원할 수도 있고 예리한 논리력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득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바울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의 성령의 영적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부터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이 12절을 주목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능력,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신 그 모든 것. 제가 어릴 때 가장 처음 배웠던 찬양이 무엇이었냐면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저희 집안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생이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를 바성머리에 앉혀놓고 가정예배를 드리시면서 불렀던 날마다 불렀던 찬양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내라 바로 그거잖아요. 저는 그 찬양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제가 앉아서 밥상머리에서 부르던 그 찬양.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언제 불러도 눈물은 감격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도 제 장례식에서 나올 찬양도 이 찬양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누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닙니까? 그걸 사람이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저는 어릴 때 그 찬양을 그렇게 불렀고 따라했고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 찬양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이끌어오셨는지를 완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톱니바퀴처럼 물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찬양의 내용이 모두 다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이 정말로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계시인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는 사역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일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특사자리로 모였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전 세계 방방곡곡, 전국 방방곡곡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야 돼요. 악한 영들의 위협과 그 모든 것을 뚫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하는 가장 필수적인 능력은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이 없이는 결단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4장 26절이 아니에요. 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셨는가를 설명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으셨다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과 능력을, 이건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따라오면 능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기름 붓듯 그에게 부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칠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께도 이것이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물며 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지 않고서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던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순교의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7장 5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첫 구절부터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그 보좌 옆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목도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순교의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예외가 없다. 오직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모든 능력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수고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을 다 같이 한번 그대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보면 28절은 바울의 사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즉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삶의 행동 양식을 바깥으로 뿜어낼 수밖에 없게 되냐면 힘을 다하여 행하는 수고가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신기한 일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적당히 대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간사를 하든 팀장을 하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 그것을 대강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나아가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직장을 행하든 내가 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든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든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주께 받은 그 사명을 적당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어떻게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냐면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가슴 속에 전염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게으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게으름은 나의 육체적인 것에 근원이 있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힘이 빠지고 낙심하는 것 그 근저에는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요소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영혼을 뜯어고쳐요.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나님 일에 열심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여러분은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온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적당히 해가지고는 주의 사자와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하는 온 힘을 다하는 수고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나는 그 은혜에 의해서 나는 다른 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울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토해놓아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네 번째로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십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네가 오늘 이 우물물을 기르려고 이 자리에 왔지만 이 우물물을 네가 아무리 퍼서 마셔도 너는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답답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연합니다. 허무해요. 모든 것들이 자기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어떤 걸 해봐도 어떤 걸 들이마셔도 어떤 걸 취해봐도 삶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우울 사회예요. 우울증 환자가 너무나 많아요. 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회 아닙니까? 제가 성도님들이 신방하고 만나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뿐만 아니라 아무런 일상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도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삶의 목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다 자살로 나아갑니까? 결핍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헛헛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 결핍,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오직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성령을 들이마시는 자는 결단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편, 유일한 대안, 유일한 치료제, 유일한 구원자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시켜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결핍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술을 마셔도 어떤 이성을 만나도 어떤 약에 취해도 그것을 여러분 회복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해요. 다른 그 무엇이 자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겐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난 저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이 채워지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면 나의 결핍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당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모든 결핍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구하게 되신다는 거죠. 바로 그걸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가장 크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가장 큰 표지는 바로 마음의 뜨거움입니다. 열정이 생겨나요.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의 삶 속 가운데 지금 뭐가 느껴지십니까?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 나는 죽어도 좋아. 난 저 땅에 어떤 환란이 기다린다고 해도 좋아. 나를 말리지 마. 난 저거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들어가서 반드시 주의 사명을 완수하고야 말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저는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말 속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갈렙의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오늘 200만 명이라고 한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상황,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겠다고 하는 그 상황,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겠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갈렙은 물러서지 않아요.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약속을 증거합니다. 그 갈렙의 영혼싹 가운데, 갈렙의 그 말 가운데, 이 산지를 오늘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이 느껴집니까?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전 인격을 사로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요, 감정이요, 의지를 총체적으로 다 붙들어서 성령님으로 장악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불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 부족해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 마음이 연약해도 나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의지가 부족해도 전심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붙들린 사람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강하고 뜨거운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뜨거움이야말로 그 모든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원동력과 근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은 자기가 나타나지 않으려고 해도 자신의 불과 자신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이번 3주간의 특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대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열정이 있는 것 같고, 당신에게는 내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다른 영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바로 그러한 고백과 칭찬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핵심 키 아니겠습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좋고 놀라운 것,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하심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를 확실하게 권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인격적인 영이세요. 인격적이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힌다, 대오 하신다는 이 말은 우리를 강제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강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강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만큼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십니다. 여기 핵심 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개인적 편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내가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만큼만 성령이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사로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를 여러분이 일으켜야 되냐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면,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님께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했냐면, 교회 예배 나가는 게 저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건 아닌데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달에 한 번쯤 교회를 갔습니다. 생색내기로 간 거죠.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니는 그 교회를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교회를 가면 신기한 일이 뭐냐면,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제가 저 뒤에 좀 앉아있는데 이상하게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죠. 근데 이 경상도 남자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눈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려고, 그게 성령님께서 저를 붙드시려고 하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은혜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데, 내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려고 하는데,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터치를 제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눌러 막았어요. 내가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겠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만져주겠다고 은혜를 주겠다 그러는데 막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꾹꾹 눌렀어요. 그랬을 때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습니다. 왜?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뭐라카노? 가만히 있어!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목사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면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지 못해요. 그렇게 하고 싶으시지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수련회에 갔어요. 여름 수련회. 지금도 기억납니다. 7월 21일. 왜? 그날이 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수련회에 딱 갔는데 제가 무슨 마음을 딱 품었냐면 이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옛날에는 그때는 성령님도 뭐 이런 것도 모르겠고 하나님이란 분이 자꾸 내 속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내가 막았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번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이번엔 나에게 그렇게 들어오시려고 하면 내가 그분 손을 잡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니나 다를까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제가 제 마음을 겁나지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영이 내 속에 들어온 일이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실 것입니다. 강하게 찾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응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께 제 손을 내어드립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저의 삶을 충만케 채워 주십시오. 로이드 존스가 이 말을 했어요. 기도란 뭐냐? 기도는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성령님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저게 뭔 말이야? 이러는 분은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죄송하지만 기도의 경지에 도달해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기도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날 붙들어 달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기도를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끝내고 싶어도 끝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의 경지와 기도의 지경과 기도의 제목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성산에서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여러분은 보지 못하지만 후광이 비치고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오늘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밥 안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오늘 강하게 여러분을 붙드시거든, 나를 놓아주지 않거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충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옵소서라는 찬양을 우리가 이 시간 올려드릴 텐데, 우리 찬양 정말 힘있게 우리 찬양하면서 가사처럼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것 삼으시옵소서,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흐르도록.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이고 다 이기고.
세상이고 다 이기고 다시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세우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케 하소서.
오늘 내 속에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엄청나게.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렙을 사로잡으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 다윗을 사로잡으셔서 골리앗을 향하여 대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던 그 성령,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성령님이시여, 예수의 머리 위에 임재하셔서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압제당한 모든 자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셨던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주를